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1월이네요. 2017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손살같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결실 잘 하고 계십니까? 생각했던 대로 잘 돼가고 계신가요? 네, 얼마나 잘 이렇게 목표한 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요즘 최근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가셨는지 좀 이렇게 잘 생각을 이제 곱씹어 보고 있거든요. 네, 해주신 게 많은 것도 많지만 아직도 못 해주신 게 많아서 요즘 아침 저녁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달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하나, 요즘 여러분들 관심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나요? 작년 이맘때쯤이면 아마 뭐 촛불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고, 요즘은 여러분들 어떤 삶으로, 어떤 이슈로 여러분들 많이 가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 제자훈련의 사역반이라는 반이 마지막 이제 제자훈련의 마지막 반이거든요. 3년의 마지막 커리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래서 3년 텀의 마지막 이제 두 주를 남겨놓고 있는 이 반이기 때문에 이 반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의 최대 이슈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10명의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10명의 지체들 중에 어떤 숙제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역반에는 로마서 8장을 앞에 한 전반기 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을 10명이서 한 3절, 4절씩을 나눠서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결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쭉 외워서 녹화를 이제 하는 것이 마지막 숙제죠. 안 끊고. 녹화를.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토시가 틀리면 다시 1절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숙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관심대로 아마 그 관심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말씀은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요즘 관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두고 계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이 시대가 구약의 시대만큼, 이 시대가 성경에 주어진 악한 시대만큼이나 굉장히 악한 시대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문턱만 넘어가면 바로 이단들이요. 수도 없이 아주 그냥 달려듭니다. 요즘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하는 건 물론이고, 그냥 아주 이 복음 안에서 아주 유사하다 못해 거의 흡사할 정도의 복음의 진리를 거의 흡사하게 닮아갑니다. 짝퉁도 이런 짝퉁이 없을 만큼 아주 비슷하리만큼 아주 복음에도 거의 근접해가는 진리로 마치 그렇게 속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속에 한 가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미가서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한번 포커스로 좀 맞춰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미가서는 이 12개 소선지서 중에 여섯 번째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옛 언약에 실패해서 포로가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게큰 테두리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심판. 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게 되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에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짠단 말이죠. 오늘의 본문의 미가서도 역시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짧은 책이지만 미가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제가 말씀에도 전해드렸긴 했지만 미가서 앞에 7장의 초반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듯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칩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야단.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아주 무섭게 무서운 어조로 야단을 칩니다. 그런 어조를 띄우면서 야단을 치다가 7장 후반절에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그 미가 선지자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7장 마지막 끝에 절들입니다. 오늘 저는 심판의 내용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실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에 대한 포커스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 이 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간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가시죠. 이 대부분의 20세기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선교단체들의 이야기를 통하자면 Back to Jerusalem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모리아산에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의 성전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거야 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모리아산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뒷부분은 이 옛날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겠지만 14절 20절에도 옛적의 옛날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지를 표현해내는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과거처럼 회상하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찬양을 드리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의 메시지가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랏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미가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지팡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주라는 뜻은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기업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라는 뜻은 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나 당신의라는 표현을 쓰면 너의라는 표현을 쓰면 좀 더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기업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특별하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에 근거해서 이 미가는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많이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편 1절에도 보면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표현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4편 1절에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라는 뜻이 표현이 있고, 28편 9절에도 목자가 되시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 목자 이미지는 여기뿐만 아니라 본문에 있는 이 미가서의 등장 속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2장 12절, 또 4장 6절에서 8절, 또 5장 4절에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곳곳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자 왕은 미가서에 있어서 구원 또 소망 이런 단락의 가장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의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이 전통적으로 이런 목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의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지도자를 목자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흔한 표현이었다고 하죠. 성경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나쁜 목자로,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또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대표 본문이 에스겔서 34장 같은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워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요한복음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향한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구약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도 이렇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했던 이 메시아, 목자, 그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이 지팡이, 당신의 지팡이라고 말했던 이 지팡이는 주의 백성을 치리하는 이 기도를 그들의 치리의 표현의 대상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지팡이, 양들을 보호하는 상징물입니다. 양들은 눈이 멀다고 하죠. 그래서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리고 양털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엉키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엉키지 않도록 또 길을 인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지팡이 입니다. 왕과 백성 관계에 있어서 이 통치자에 있어서 이 지팡이는 이 목동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통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람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 같이요? 옛날 같이 바산과 길랏에서 먹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 바산과 길랏은 어떤 곳이냐면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곳이고 풀이 풍부하여서 가축들을 기르기 아주 최적합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야복강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들을 먹이고 길르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 민수기 32장에 등장한 곳입니다. 자, 이곳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곳을 달라고 요청할 만큼 아주 기름진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이들에게 지분으로, 기업으로 분배를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할 나를 다시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나 양과 양이 살기 위해 아주 적합한 이곳을 지명함으로써 미가는 하나님이 통치가 주의 백성들에게 매우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해 달라고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런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괘씸한 일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이 본문 보면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야단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물론 애잔한 마음으로 들어주실 것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괘씸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다 해줬건만 만나도 주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뭐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었지만 만나와 매출하기 뭐 다 해줬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저 같으면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을 함께 한번 보시죠.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와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반응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뭐 하십니까?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에 걸쳐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러면 불기둥과 불운비둥으로 다 행해줬던 일들을 거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줬던 너희 그 일들을 기억한 것처럼 너희에게, 그들에게 그 이적을,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기적들을 너희에게 보일 거야. 여기 말하는 이 기적은요, 범죄로 정죄받고 심판받아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당신의 백성된 선민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심을 알도록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 보이시기까지 그 기적을 다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깔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은혜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출애굽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출애굽 기적을 재현시키겠다는 응답을 격려받은 이 선지자는 감격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감격해서 16절, 1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더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무리 힘센 나라와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말을 듣게 되면, 여기 여러 나라가 보고라는 것은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상황도 보게 됐고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가 꺾이죠. 은혜를 알게 되면 보게 되면 귀가 꺾이죠.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건넌 사건입니다. 200만 명이 여기 200만 명이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여러분 옛날에 지금 여의도 공원으로 되어 있는 여의도 광장 아시죠? 그 여의도 광장에 가득 이 사람들이 모이면 70만인가 뭐 100만이 채 안 된다라고 해요. 그 가득 모이면 여러분 이산가족 옛날에 이산가족 그 뭐 상봉하는 그 장면들 여러분들 이렇게 TV나 방송이나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직접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여기 대부분 연배되신 분들을 보시면 아마 그 방송 보셨거나 아마 직접 가서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그리고 옛날에 저희 집회 그 우리 엑스포 집회한 적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모입 운집했던 사람들이 100만이 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두 배, 세 배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언제요? 하루길, 밤새서 건넌 200만의 그 홍해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목격하고 들었게 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걸 인접해서 들었게 된 나라의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 출애굽 때 가나안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했겠죠. 기세등등했고 콧대가 높았던 나라들마저도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공포심마저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섰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그들의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교만한 자들이 떨며 뱀처럼 티끌처럼 핥을 것이고 높음으로 묘사되는 교만은 낮음으로 묘사되는 이 수모를 겪게 될 것이고 또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벌레가 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물스물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이 거처에서 떠나서 어디에요? 여호와께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아주 기쁨으로 그들 하나님께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요즘은 흙바닥이 별로 없어서 개미구멍을 많이 못 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흙바닥이 있어서 학교 운동장도 흙바닥이라 개미구멍을 많이 봤습니다. 개미구멍이 많아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어떤 장난을 끼면 성냥 불 펴서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기를 집어넣으면 한쪽 구멍에서 연기가 납니다. 저쪽 구멍에서 한두개 막으면 그러면 개미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구멍을 막고 그 한쪽 구멍에서 연기를 피우면 저쪽 구멍에서는 개미들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걸 보게 된 그 공포심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디에요? 두려워 떨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공포심이 아니라 공포심을 초월해서 경외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게끔 그들도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였던 것이죠. 이것은 4장 1절에서 5절에도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 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민족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확장돼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이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실까요? 자, 이 본문의 가장 핵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이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마치 같이 유사한 병행구절로 함께 놓여 있습니다. 자,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띄어져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더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러나 벌을 연지하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행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본문의 병행구절처럼 되어 있는 이 단락의 구조 속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같은 본문 속에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이름처럼 표현합니다. 미가의 이름은 미카 예후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 히브리 말의 이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이름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 같은 분이 또 누가 있을까라는 이 강조점을 두면서 선지자는 처음 애굽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가 노래의 이 주제는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을까? 여호와 같은 분을 다시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있을까로 이렇게 수사적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 그분 어떤 분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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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자, 첫 번째요, 여호와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 속에, 담임 목사님 설교 속에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물건, 그 물건이 기적적인 물건이지만, 기적의 상징물이지만 또 다른 강조점은 뭐예요? 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타락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일만큼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죄 또는 죄악 또 허물, 이런 단어를 쓰면서 죄의 강조점을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확실히 용서하신다는 의미로 네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들다, 지나가다, 복종시키다, 던지다, 이런 단어들을 내포해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용서해 주신다는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참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격분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뭐에 대해서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요. 특히 성령 회방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참는 것을 오래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도 저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격분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요? 거짓말했을 때요. 아이가 뻔한 걸 가지고 눈속임할 때요. 부모가 되니까 알더라고요. 제가 저만한 나이 때, 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만한 나이 때 저 정도의 눈속임이 먹혀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딱 보니까 뻔하게 알더라고요. 그때 눈속임이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 있죠. 저희 아이가 최근에 눈속임을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뻔한 얘긴데 이렇게 눈속임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냥 넘어갈 줄 때도 있지만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아, 이거는 자꾸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를 드는 편입니다. 저는 매를 들어야 한다는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는요. 아빠의 이 몽둥이 매 한 대가 약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꼭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매를 한 대씩 듭니다. 그럴 때 되면 아주 무섭게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냥 아빠가 야단칠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아이가 이건 굉장히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격분은 하나님의 노하실 때는요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화를 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 때가 많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오래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심판 다음에 사랑을 베풀기를 즐겨 하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관계를 그냥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나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사랑으로 더 극진히 감싸주십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아시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아버지가 대접합니다. 버선발로 나가서 극진히 안고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극진히 대접합니다. 저희 아들 야단치고 나니까요 마음이 짠하잖아요. 삼겹살 사주고요 고기 사주고 뭐 사주고 싶은 뭐 갖고 싶은 거 사주러 마트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을 쓸 때는요 어떤 동사를 쓰냐면 어떤 의미의 동사를 쓰냐면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자궁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를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궁에 있는 아이를 소중하게 돌보는 것처럼 어떻게요?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쓸 때의 표현을 이 동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서 용서한 죄는 어떻게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씻으신 죄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밟다라는 이 뜻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복종시키다, 정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승리를 상징한 후에 패배한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을 뱁니다. 그리고 목을 이 밟습니다. 그런 아주 이 승리의 어떤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케 한다는 어떤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 깊이 던지죠. 바다에 깊이 던집니다.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누가 압니까?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그걸 잡고 노리고 속이고 눌려버립니다. 과거에 그런 죄가 있었지. 과거에 그런 죄가 있었지. 제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이 팔에 있습니다. 팔에 상처가 깊이 패인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아무래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남더라고요. 누가 압니까? 저도 알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상처가 보이니까 알아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 같아. 잊어버렸지만 누가 압니까? 사단이 압니다. 그리고 사단이 노립니다. 눌러버리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짓눌러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꾸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 가지의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옛적과 같이 20절에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고백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지금도 팔라 이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뭐 갖다 붙여 보십시오. 누가 어떤 종교요? 들이대도 하나님 외에는 견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남은 한 해에 두 달 남은 한 해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아직도 뭔가 해결해야 할 것 같은 문제도 있고 아직도 뭔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적에 보이셨던 것처럼 팔라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팔라 이 이적을 나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 드리면서 저문을 나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내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 하나 한 해를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두 달